현대를 학자들이 삼불 시대라고 합니다. 불안전, 불확실, 불만족의 시대다. 어디에도 안전한 곳이 없습니다. 미국도 안전한 곳이 아니라는 거. 또 이번에 호주도 안전한 곳이 아니었고요. 최근에는 분당에서 묻지마, 뭐 이렇게 서현역에서 칼부림도 나고, 현대가 불안전하고요.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이 불확실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인간은 어떻게 하면 더잘 합리적으로 선택해서 그리고 이 불안전, 불확실, 불만족의 시대를 좀 만족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그래서 계산기를 열심히 두드립니다. 계산을 해가지고요. 합리적으로 결정을 하면 반드시 좋은 결과가 나올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의 삶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치? 1년 됐나요? 제가 노트북, 책상에 노트북을 쓰니까 이렇게 아래를 보니까 목이 아파서 이렇게 좀 높여주는 노트북 거치대를 살라고 인터넷을 열심히 뒤졌습니다. 네이버, 다음 막 뒤져서 최저가를 샀어요. 그러니까 잘 아시듯이 알리, 예, 그게 제일 쌌습니다. 예, 그땐 테무가 그안 떴어요. 근데 알리가 제일 쌌어요. 예, 우리나라에서 한 2만 원 정도 하는데 알리에서는 10분의 1 하더라고. 2천 원. 와우, 할렐루야. 바로 했죠. 왔는데 예, 보면 거치대가 기울어져 있어. 한쪽은 높고 한쪽은 낮고. 이걸 다시 중국으로 보낼 수도 없고, 그래서 그냥 놔뒀는데요. 그렇게 비교하고 따지고 계산했는데, 결국에 그 선택이 옳은 게 아니라는 거를 경험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합리적으로 계산하고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요, 예측 불가능한 시대에 행복하게 사는 법이라는 책을 고려대 행정학과 윤상식 교수님이 썼는데 그 안에 있는 내용입니다. 인생은 합리적 의사결정이 아니라 후회할 수밖에 없는 결단의 연속이다. 인생은 후회할 수밖에 없는 결단의 연속이다. 오늘 야곱이 그랬습니다. 합리적으로 의사결정을 한것 같아요. 엄마와 함께 의견을 모아가지고요. 형이 받기로 한 아버지 야곱의 축복 기도를 가로챘습니다. 합리적 의사결정을 했는데, 뭐예요? 후회할 수밖에 없는 결단을 한 것이었습니다. 형 에서가요, 야곱을 쳐다보는데 마치 사냥꾼이 사냥당하는 짐승이나 동물을 쳐다보듯이 죽이려고 하는 눈빛으로 쳐다봤습니다. 무서워서 형의 눈을 쳐다볼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 아버지가 살아 계시니까 내가 저놈을 남겨놨지. 아버지만 돌아가시면 내가 내 동생이지만 내 기도를, 축복 기도를 가로챈 야곱을 죽여버리겠다. 이것이 에서의 마음이었습니다. 창세기 27장 41절. 또 보면요.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를 죽이리라. 아버지만 죽으면 내가 저 죽여버린다는 거죠. 그 말을 리브가가 들었습니다. 42절 맏아들 에서의 이 말이 리브가에게 들리매 리브가가 이제 큰일 난 거죠. 그래서 야곱을 피난 보냅니다. 어디로 피난 보내요? 43절, 하란, 오라버니, 오빠, 라반의 집으로 야곱을 피난 보냅니다. 합리적인 의사결정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44절에, 내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시간을 얼마 정도 예상했어요? 몇날 동안만 갔다 와라, 였습니다. 리브가는, 몇 날이 지나면 다시 야곱이 돌아올 줄로 알았습니다. 그래서 멀리 하란에 있는 오라버니 라반에게로 보냈습니다. 45절에도 내 형의 분노가 풀려 내가 자기에게 행한 것을 잊어버리거든. 에서는 들사람이니까 금방 잊어버릴 거야. 그러니까 몇 날만 갔다 와. 내가 곧이라고 나와 있죠. 곧 사람을 보내어 거기서 불러오리라. 해서 그날 야곱을 하란으로 보냈습니다. 근데 그때 본 야곱의 얼굴이 리브가 인생의 마지막으로 본 야곱의 얼굴이 되었습니다. 몇 날이 아니라 몇 년 걸렸죠? 지난주에 설교 들으셨죠? 20년. 몇 날이 아니라 20년 만에 야곱은 돌아왔고요. 야곱이 돌아왔을 때 엄마 리브가는 이미 낙원으로 이민 갔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진짜 모습입니다. 우리가 합리적으로 생각했다고 하면서 결과까지 예측했지만 그 결과가 내 생각과 내 계산과 맞지 않을 때가 정말 많이 있습니다. 이때 야곱이 라반에게로 하란으로 피난 갈 때 이때 야곱의 나이가 몇 살인지 제가 계산해 보니까 77세 정도 되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알 수 있냐? 창세기 47장 8절에서 9절 보니까요. 바로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죠. 내려갈 때 나이를 바로가 물어봤어요. 내 나이가 얼마냐? 그러니까 9절에서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함께 받도록 읽겠습니다. 네,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에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예, 바로 앞에 내려갔을 때 애굽에서 바로 앞에 내려갔을 때 나이가 130세였습니다. 그러면 이때 요셉의 나이를 알면 야곱의 나이를 거의 맞출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때 야곱이 바로 앞에 갔을 때 요셉의 나이가 몇 살일지를 알면 됩니다. 그러면 요셉이 애굽에서 총리가 되었을 때 몇 살이었죠? 예, 보통 많이 들으셨잖아요. 몇 살? 30살. 30살에 총리가 됐다라고 예, 계산이 됩니다. 그러니까 30살에 총리가 됐고요. 다음에 7년에 뭐가 있었죠? 풍년이 있었어요. 예, 7년에 풍년이 있었어요. 그리고 7년에 흉년이 들었는데 요 흉년 기간 가운데 야곱이 왔을 때 언제 왔느냐 그것만 알면 답이 나오죠. 예, 창세기 45장 6절 이 땅에 몇 년 동안이요?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지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 거니까 아버지 야곱을 모시고 오십시오 라고 요셉이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30세에 총리가 되었고 7년 풍년 들었어요. 그리고 몇 년요? 2년. 그러니까 이때 요셉의 나이 몇 살이죠? 39세. 그러면 야곱의 나이 130에서 39세를 빼면 요셉이 태어났을 때 야곱의 나이가 나오겠죠. 그게 몇 살이죠? 죄송합니다. 자꾸 돌을 굴리게 해드려가지고 이 아침에 피곤하지 않게 해드려야 되는데 몇 살이죠? 91세, 그죠? 39에 요셉이었으니까 130에 39살이 요셉이었으니까 91세에 요셉을 낳았죠. 예, 그러면 요셉을 낳았을 때가 바다는 아람으로 가서 몇 년이 지났을 때예요? 지난주에 설교에 하면 14년 지나고 요셉을 낳았거든요. 그러니까 바단 아람으로 갔을 때 나이는 몇 살? 91에서 14를 빼면 77. 77살에 도망을 친 겁니다. 집을 떠나서. 그 좋은 집을 떠나서 도망을 갔습니다. 야곱은요, 부잣집 둘째 도련님이었습니다. 아버지 이삭이요, 부자였습니다. 종들도 많았고요, 예, 짐승도 많았습니다. 둘째 도련님의 취미가 뭐였는지 아세요? 요리였습니다. 예, 첫째 도련님에서의 취미는 뭐였죠? 사냥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냥에서의 주업이 아니었어요. 취미였어요. 요리가 야곱은요 요리를 취미로 했습니다. 도련님으로 취미로 허상하게 했습니다. 아마 제 생각에는 요셉의 침대는 훨씬 더 에서보다 좋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니므가가 요셉을 더, 요셉? 야곱. 야곱을 더 사랑했으니까 베개도 좀 더 좋은 거 수를 놔줬을 것 같고, 이불과 뭐 이런 것도 좀 좋은 거를 줬을 것 같아요. 야곱은 이 77년 동안 엄마의 사랑을 받으면서 부잣집 둘째 도련님으로 살았습니다. 좋은 침대에서 잤습니다. 그러다 어느 한 날 합리적인 결정을 했는데 그것이 화가 된 거였습니다. 그래서 집을 떠나야 했습니다. 빈 몸으로 도망쳐야 했습니다. 그리고 800km나 떨어진 하란으로 가야만 했습니다. 열심히 도망쳤습니다. 더군다나 에서가 사냥꾼이기 때문에 자기를 바로 추격해온다면 야곱이 머리가 잘 좋지 않습니까? 그냥 이쪽으로 갈 때는 어디로 가야 돼요? 맨 처음에는? 이쪽으로 가야죠. 반대로. 그렇게 해가지고 막 돌고 돌아서 도망쳤을 거예요. 그렇게 도착한 곳이 베델입니다. 근데 요셉은 어딘지 몰랐어요. 28장 10절에서 11절 보니까요. 야곱이 부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11절 어디에 이르렀다 그래요? 한 곳에 이르러 몰라요. 야곱은 주로 집 안에만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어딘지 몰라요. 아마 에서는 알았을 거예요. 아, 여기는 루스구나. 옛지명이 베델의 옛지명이 루스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여기 루스쯤 되겠네. 알지만 에서는 알았지만 야곱은 전혀 몰랐어요. 그냥 한 곳이에요, 한 곳. 왔는데 해가 졌습니다. 부엘세바에서 여기 베델 여기까지의 거리는 한 80km 됩니다. 사람이요. 한 시간에 걷는 거리가 5km 정도 된대요. 그러면 몇 시간 정도 걸은 거죠? 아, 또 죄송합니다. 돌을 굴리게 드려서. 16시간 걸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는 아니라 한 이틀 내지 언제쯤 떠났느냐 떠난 시간에 따라서 또 달라질 겁니다. 한 이틀에서 3일 정도 정신없이 걸었던 거예요. 걷고 한 곳에 이르렀는데 해가 졌습니다. 캄캄했습니다. 어디로 갈지 모르고 그냥 거기에서 더 이상 갈 수도 없으니까 갈 방향도 모르니까 그냥 거기에서 돌을 베고 겉옷을 덮고 잠을 청했습니다. 캄캄한 밤이 꼭 자기의 처지와 똑같았습니다. 다시 피곤하니까 너무 3일 걸어서 힘들 안 하던 일을 했으니까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그렇다고 다시 부엘세바로 돌아갈 수도 없습니다. 형의 에서가 있으니까. 이제 800km에서 80km, 10분의 1 왔는데 앞으로 또 700km를 더 가야 되는데 더 나아가자니 깝깝한 겁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한 밤. 이리 뒤쳐 저리 뒤쳐 거리는 그 밤이 베델에서의 밤입니다. 이때 생각나는 동요가 있습니다. 현재명 선생님의 고향 생각. 해는 져서 어두운데 찾아오는 사람 없어. 밝은 달만 쳐다보니 외롭기 한이 없네. 내 동무 어디 두고 이 홀로 앉아서 이 일 저 일 생각하니 눈물만 흐르네. 한숨을 쉬면서 이리 뒤척 저리 뒤척이다가 잠이 스르르 들었습니다. 아마 피곤해서였을 것 같습니다. 잠이 들어서 잠을 자는데 꿈을 꿨습니다. 희한한 꿈을 꿨습니다. 28장 12절 13절 꿈에 본즉 뭐가요?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어디예요? 하늘에 닿았어요.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곳에서 오르락 내리락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여기서 봤다라는 말을 세 번 합니다. 꿈에 본 즉, 또 본 즉, 또 본 즉. 그러니까 이 꿈은, 우리 그러잖아요. 보통 꿈꾸고 나면 아침에 일어나, 아, 어제 꿈꿨는데 무슨 꿈인지 생각 안 나. 그 꿈이 아니라 세 번이나 봤을 정도로 사다리를 받고, 꼭대기가 하늘에 닿은 사다리를 받고, 그 사다리에 천사들이,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받고, 하나님이 그 위에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고 들었다. 그러니까 선명하고 또렷한, 꿈에서 일어나 깨어나서도 그 꿈이 너무나도 또렷하고 선명한 꿈이었다는 거죠. 개꿈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확실한 꿈이었는데, 그 꿈이 무슨 꿈이었어요? 하나님이 하늘 사닥다리를 나에게로 내려놓으시고 나를 찾아오신 꿈이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 불확실한 세상입니다. 미래학자들이요, 예전에는 그래도 에이빈 도플러나 뭐 이런 분들이 미래를 예측을 했대요. 근데 지금 미래학자들은 예측을 할 수가 없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AI가 어떻게 발전할지를 모르니까. 인공지능이 지금 등장을 해가지고 발전을 하는데 이 발전의 속도를 사람이 계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래에 무슨 일이 일어날 예측을 못한다고 합니다. 아무도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불안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캄캄한 밤에 야곱을 찾아가신 하나님이 지금 이 예배의 시간에 우리를 찾아오고 계십니다. 야곱이 외삼촌의 집에 가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랐습니다. 그렇지만 확실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셨다는 것이고, 그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인도하신다는 약속은 확실했습니다. 우리가 직장을 다니다가, 우리가 사업을 경영하다가, 혹은 우리가 학교에서 공부를 하다가 어떤 어려움이 닥칠지 모르지만 하여튼 어려움은 늘 다가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야곱을 찾아가셨던 것처럼 우리를 찾아오셔가지고 오늘 이 예배의 자리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해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날 밤 야곱은 막막했습니다. 아직도 700km나 가야 하는데 뒤로 갈 수도 돌아갈 수도 없고 앞으로 나가기도 힘들고 진퇴양난, 사면초가.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찾아오셨어요? 하늘로부터 사닥다리를 내려주시고 찾아오셨습니다. 뒤로 갈 수도 없고 앞으로 나갈 수도 없고 사방이 막힌 것 같고 이렇게도 못하고 저렇게도 못하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나를 향한 길은 열려 있어. 이 사닥다리를 타고 너는 나에게 기도할 수 있어. 너는 나를 만날 수 있어. 내가 너를 찾아왔잖아. 사방이 다 막혔고 모든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친구들도 동네 사람들도 다 단절됐습니다. 홀로 남았습니다. 아버지도 엄마도 지금 내 곁에 없습니다. 그렇게 도련님 도련님 하던 수많은 하인들도 지금 내 곁에 없습니다.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같이 자랐던, 소꿉놀이 하면서 자랐던 친구들도 지금 내 곁에 없습니다. 모든 관계가 다 끊어진, 그래서 혼자 남은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야곱아, 세상관계, 인간관계 다 끊어져도 나와 너의 관계는 끊어질 수 없어. 사닥다리를 내려보내시고 말씀하십니다. 장수시대가 되니까요, 이런 일들이 있다고 합니다. 직장을 퇴직하기 전에는 전화만 하면 제깍제깍 받던 거래처 사람이든지 혹은 부하 뭐 이렇게 부하든지 직장 동료든지 뭐다 전화하면 아 형님 왜 이러십니까? 아야 바쁜가? 아따 형님 바빠도 형님 전화는 받아야지라 그렇죠. 근데 직장 이제 퇴직하잖아요. 그러면 전화하면 받습니다. 아 형님 바쁜가? 예 아주 바쁩니다. 다시 전화 주세요 하고 끊는다는 거죠. 그리고 계속 전화하면 안 받는답니다. 그래도 또 전화하면 딴 사람 시켜 받으라 그러고 한 다음에 들리도록 말하죠. 아야 나 없다 그래라. 이게 세상 인심입니다. 최근 눈물의 여왕 드라마 보셨나요? 네, 보셨나요? 예. 네, 줄 떨어진 회장 일가 보셨죠? 주치의도 전화를 안 받는다 그러더라고요. 네. 이것이 인간관계입니다. 내 평생에 내 편이 되어줄 사람 있다라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 삶. 산다면 정말 복된 삶이겠죠. 근데 거의 없습니다. 내 평생에 나와 내 옆에서 함께 해주는 분은 딱 한 분. 제 아내. 우리 자녀들도 다 집을 떠나죠. 저를 떠납니다. 그러나 제 아내는 옆에 있을 겁니다. 근데 그것도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제가 먼저 갈지 제 아내가 먼저 갈지 모릅니다. 사람은 결국엔 혼자 남죠. 그 홀로 된 야곱을 찾아가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 성경 말씀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사람들 다 너를 떠나도 나는 너와 함께 있어. 야곱이 베델에서 만난 하나님이 바로 그 하나님이었습니다. 야곱이 본 하늘 사닥다리를 예수님이 인용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50절 51절을 보니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51절에서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예수님이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인자 위에 하나님의 사닥다리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이 내가 바로 사닥다리라는 거예요. 누구와 연결시켜주는? 너희와 하나님을 연결시켜주는 사닥다리라는 것입니다. 사방이 막혔어도 하늘 사닥다리이신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면 그 막힌 인생이 뚫린 인생이 됩니다. 하늘 사닥다리이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닫힌 인생이 열린 인생으로 변화합니다. 적자에서 흑자로,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퇴보에서 진보로, 후진에서 전진으로 바뀌게 하시는 분이 나를 찾아오시는 분. 내가 혼자 있을 때 나를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가능합니다. 내 남편의 직장이 여기서 끝나는가? 내 남편의 사업이 여기서 끝나는가? 우리 자녀의 진로가 여기서 막히게 되는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늘 사닥다리이신 예수님이 함께하고 있는 한 막히지 않습니다. 사방은 막혀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열린 하늘은 열려 있습니다. 내가 암담한 현실을 만나면 사람들은 떠나지만 하나님은 암담한 현실을 만났을 때 오히려 나를 찾아오십니다.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해 주십니다. 야곱처럼 들판으로 광야로 내던져질 수 있습니다. 직장생활 하다가 한지로 발령날 수도 있습니다. 객지로 나가야 할 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유학을 위해서 해외로 나갈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나는 야곱과 함께 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그 자녀들과 함께 합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모습입니다. 리브가가요, 그 사랑하는 야곱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그게 인간의 한계입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그 집을 떠났을 때부터 도망자 야곱을 보시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베델에서 돌베개 잘 때에 그 야곱에게 찾아가 주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는다. 내가 너를 인도한다.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나의 자녀들과도 함께 하십니다.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십니다. 내 자녀들, 내 남편 멀리 있을지라도 보호하시고 인도하십니다. 그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야곱이 어떻게 삶을 살았냐, 창세기 29장 1절에 나옵니다. 우리 개역개정에서는요, 야곱이 길을 떠나 동방사람의 땅에 이르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NIV 버전에서는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Then Jacob continued on his journey.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나서 야곱은요, on his journey, 그의 인생의 여정을 계속해서 포기하지 않고 걸었다라고 표현합니다. 하란으로 향하는 그 길을 이제 continue한 거예요. 포기하지 않고 내 인생의 여정, 내 인생의 가는 길을 계속해서 꾸준히 갔다는 거죠. 그 가는 발걸음이 어땠을까요? 힘찼을 겁니다. 그 표현을 어떻게 할 수 있냐? 야곱이 길을 떠나 동방사람의 땅에 이르렀다. 그냥 금방 도착한 것처럼 표현했어요. 아직도 700km가 남았는데 금방 도착한 것처럼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베델에서 그 밤에서 꿈에서 하나님을 만난 야곱은 힘을 얻고 continued his on his journey. 힘차게 그의 발걸음을 하란을 향해서 나아갔고 금세 하란 땅에 도착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환경이 변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사람이 내 곁에 붙어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확신으로 말미암아 continued on his journey, 그의 인생의 여정을 걸어갔습니다. 하란에 도착해서 외삼촌 라반에게, 다른 사람도 아닌 외삼촌 라반에게 사기를 당하고 속임을 당했지만 continued his journey, 그의 인생의 여정을 꾸준하게 성실하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바로 베델에서 만난 하나님이었습니다. 서론에서 말씀드린 예측 불가능한 시대에 행복하게 사는 법이라는 책에서 윤성식 교수님이 이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미래는 모른다. 그렇기에 우리가 살아남으려면, 행복하게 살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새로운 것을 배우는 학습 능력, 적응 능력을 키워야 한다. 정말 학습 능력, 적응 능력만 키우면 불확실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불확실한 시대를 살아갈 때 확신 있고 행복하게 살려면 함께하는 나를 보는 눈을 열어라. 사람들은 다 너를 버릴지라도 나는 너와 함께하고 있다.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불확실의 시대를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불안전의 시대 속에서도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불만족의 시대 속에서도 감사하면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함께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깁니다. 앞이 안 보이는 캄캄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나에게 하늘 사닥다리를 열어놓으시고 하늘문을 열어놓으시고 사닥다리를 내려주셔서 그 사닥다리를 통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신 힘을 얻어서 이 땅에 continued on my journey 나의 여정을 살아갈 수 있게 하십니다. 우리 주변에 앞이 캄캄한 분들이 계시진 않습니까? 하늘 사닥다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주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지난 밤 내 꿈에 뵈었으니
주여 지난 밤 내 꿈에 뵈었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의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깨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노라
아멘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기는 장차 그는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2절 다시요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아멘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나 믿기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아멘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주먹을 불끈쥐고 결단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예배의 자리에 나오면서 불안한 미래로, 확실치 않은 미래로 불안해하지 않으셨는지요? 아침에 일어나실 때 오늘 일어날 불확실한 미래로 침대에서 일어나기 힘들지 않으셨는지요? 야곱은 불안한 가운데 잠들었지만 하나님의 하늘 사닥다리를 보고 그 위에 계신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힘차게 일어나서 continued on his journey, 그의 인생의 여정을 힘차게 걸어갔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요, 야곱에게 사닥다리를 내려주시듯이 예배의 자리에 나온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사닥다리를 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내가 너를 인도하고 있다. 너에게 약속한 것을 내가 다 이루겠다. 이 하나님을 힘입어 지금 현실이 캄캄하더라도 그 하나님을 힘입어 Continue on my journey. 내 인생의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기를 소원합니다. 매일을 힘차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캄캄한 밤 어디인지도 몰랐던 그곳에 사람들도 다 떠났던,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아무 희망도 보이지 않았던 그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찾아가시고 하늘에서 사닥다리를 내려놓으시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셨고 그 음성을 들은 야곱이 힘을 내어서 그의 인생의 여정을 컨티뉴하면서 살았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의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찾아와 주시고 하늘 사닥다리를 내려주시고 하나님, 내가 너와 함께한다고 말씀해 주시고 우리의 심령들에 내가 너를 인도하고 있다고 말씀해 주시고 내가 너에게 준 꿈과 비전 반드시 약속을 이루겠다고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일어나 힘차게 우리 인생의 여정,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는 매일매일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 사닥다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나의 자녀와도 함께 하시고 내 부모님과도 떨어져 있는 어떤 사람과도 함께 하신다는 확신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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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ntinue on. 우리 각자가 우리의 신앙의 여정을 기쁘게 힘차게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